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범주대 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부활 8일 축제 수요일인 오늘은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 부국장 최철성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굶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어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열두 제자 외에도 많았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를 비롯한 여러 부인들도 있었고 이름이 언급되지 않지만 열두 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본 뒤 열두 제자들은 모두 모여서 숨어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엄청난 실망감과 공허한 마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복음은 그렇게 고향 집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하며 그분이 해주셨던 말씀들, 기적들, 그리고 십자가 길에서 겪으셨던 그분의 비참한 모습과 결국 죽음들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바로 곁에서 예수님이 함께 걷고 계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때서야 그들은 예수님께 예수님의 죽음과 거기에 대한 자기들의 실망감 그리고 여러 부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소식에 대한 당혹감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는 그들이 기대한 대로 어떤 힘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뿐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겪음으로써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성경 전체에 걸쳐서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며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떠나려는 예수님을 붙잡고 자기들과 함께 하룻밤을 묵어가시라고 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청을 들어주시어 그들과 함께 어느 집에 들어가 식탁에 앉으셔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늘 우리 곁에서 함께 걸으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거의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례 때 우리는 예수님의 현존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방식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써 받아 모실 때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두 제자들처럼 마음이 타오르고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분교리 김충섭 신부입니다. 부활의 상징으로는 여러 가지가 사용됩니다. 대부분 부활절이 되면 달걀에 예쁜 그림을 그려 주고받습니다. 이것은 달걀이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에게 새 생명과 많은 생명의 기원이 되기에 부활절의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달걀을 만드는 풍속이 생겼습니다. 또 토끼를 만들기도 하는데 다산의 상징으로 생각되었던 토끼가 부활을 통한 새로운 하느님의 생명을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지방에서는 토끼의 깨끗한 털이 우리 영혼의 깨끗한 모습을 상징한다고 해서 부활 토끼를 만들기도 했으며 모형과 형태가 뛰어나고 아름다우며 깨끗함과 우아함을 드러내는 흰색의 백합도 부활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메이븐에서 펴낸 박지현의 참 괜찮은 태도 가운데 나에게 친구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아이들 서울 천호동에 있는 곡교 어린이집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다니는 어린이집이다. 그곳에서는 장애아동이란 말을 쓰지 않으며 아이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도 특별히 알리지 않는다. 그 대신 장애아동, 비장애아동이 모두 함께한다는 의미로 통합아동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처음 교실에 들어갔을 때 나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아이들은 서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아니, 장애에 대한 아무런 편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를테면 그들에게 다리가 불편한 아이는 다리가 불편하지만 밥을 잘 먹고 노래를 잘 부르는 아이였다. 손이 불편한 친구는 양치질을 하는 게 조금 느리지만 아이들은 친구니까 양치질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몸이 불편한 친구는 조금 늦게 걸을 뿐 손을 잡아주면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저 약간의 불편함을 지닌 친구였다. 그래서 아이들은 계단을 올라갈 때 자연스럽게 몸이 불편한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친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나는 아이들이 친구의 장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그래서 한 아이에게 옆에 친구는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해달라고 했다. 잠시 생각을 하던 아이가 말했다. 땡땡이는 머리가 짧고 저는 머리가 길어요. 노란색 신발이 있는데 저는 없어요. 그리고 저보다는 밥을 잘 먹어요. 싫어하는 것도 선생님이 말하면 잘 먹어요.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동정의 시선으로 쳐다볼 때가 많다. 사회적 약자로서 도와주고 배려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다. 하지만 곱교 어린이집에서 장애는 아이가 가진 특성이자 개성일 뿐이었다. 나는 또 물었다. 친구가 늦게 오거나 뭘 하는데 오래 걸릴 때 선생님이 같이 가라고 하거나 같이 좀 기다렸다 오라고 하면 귀찮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러자 아이는 곧바로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다. 교실 뒤쪽에 있던 다른 아이가 대화를 듣고 있었는지 끼어들며 말했다. 친구니까 괜찮아요. 친구니까 돕는 게 당연하고 친구니까 괜찮다는 아이들. 곱교 어린이집 아이들은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한 명 한 명의 개성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되니까,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니까 라는 대답 대신 친구니까 라는 아이들의 대답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내가 아직도 깨야 될 편견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친구를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니까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네배 부작곡의 곡이었죠. 내 주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의 곡을 남궁련의 대금 연주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도르작 작품의 새 음악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베마리스 스텔라, 바다의 별이신 어머니시여라는 성모님 찬미가이죠. 마리통과 오르간을 위한 그런 작품인데요. 작품번호 19번이고 1879년도에 작곡된 곡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가득한 은혜로운 주님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JMP 러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뉴질랜드 교민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이 여러분의 건강한 뉴질랜드 생활을 응원합니다. 믿을 수 있는 한의사, 뉴질랜드 한의사협회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가 오는 26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앞 광장에서 엄수됩니다. 22일 바티칸 뉴스와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청은 선종환 교황의 장례 미사가 26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 오후 5시 성 베드로 광장에서 조반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단이 추기경단 단장이 집전하는 가운데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기경단은 교황 선종 후 처음으로 이날 회의를 소집해 장례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회복 중이던 교황은 전날 뇌졸중과 이에 따른 심부전증으로 선종했습니다. 현재 바티칸 내 교황의 거처인 산타 마르타 집에 안치된 교황의 관은 오는 23일 오전 9시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운구됩니다. 운구의식은 교황청 국무처장인 케빈 페렐 추기경이 집전합니다. 운구 행렬은 산타 마르타 광장과 성 베드로 광장 등을 거쳐 대성당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후 장례 미사일까지 교황의 관은 대중에 공개됩니다. 이 기간 일반 신자도 성 베드로 대성당을 방문해 교황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할 수 있습니다. 장례 미사에는 전 세계 총대주교, 추기경, 대주교, 주교 등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해외 주요 정상도 참석합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장례 미사에 이용훈 주교, 염수정 추기경, 임민균 신부가 참가한다고 22일 발표했습니다. 장례식 후 교황의 관은 로마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 안장됩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2025년 4월 21일 부활절 월요일 바티칸 산타 마르타 관저에서 향년 88세로 선종하셨습니다. 사인은 뇌졸중과 심장마비로 밝혀졌습니다. 뉴질랜드 가톨릭 신자들은 교황의 선종 소식에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2023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가톨릭교는 단일 교파 중에서는 뉴질랜드 최대 종교단체이며 신자 수는 50만 명이 넘습니다. 오클랜드 교구장 스티브 로우 주교는 교황을 하느님의 백성을 사랑한 하느님의 사람으로 회상하며 그의 리더십은 경청과 대화 그리고 분별력 있는 교회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추기경 존 듀는 로마로 향해 교황의 장례식과 차기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국기를 조기로 개양해 애도를 표하고 있으며 수요일 오후 5시 깃발이 다시 원래대로 개양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2013년 선출된 최고의 예수회 출신 교황이자 아르헨티나 출신 교황으로 가난한 이들, 기후변화 대응, 종교 간 대화, 소외된 이들에 대한 지지를 통해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미국 달러가 대부분의 주요 통화에 비해 약세를 보이면서 금 가격이 상승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긴 휴일 주말 동안 한 발언을 다시 게시하면서 현물금 가격은 초반 거래에서 온스당 $3,440로 또 다른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웨스트팩의 통화 전략가인 임레 슈파이저는 금이 투자자들에게 호감을 얻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주요 주제 중 하나는 세계 기축통화로서 미국 달러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으로 인해 달러는 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스파이저는 말했습니다. 미국 달러의 대규모 매도와 다른 통화의 매수, 그리고 금과 같은 다른 금융상품의 매수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상황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 달러의 움직임과는 다소 다른 다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달러도 미국 달러에 비해 계속 상승하여 이번 달 초 $0.55 미만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0.6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xs.com의 외환시장 분석가인 린트라는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방어적 심리가 확산되면서 금값 상승세가 지속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랠리는 세 가지 핵심 요인에 위해 뒷받침되고 있다며 연방준비제도가 조만간 통화 완화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 증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 고조,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노력이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지정학적 위험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는 2020년 4에서 5월 코로나19로 인한 무역 적자 이후 지난달 가장 큰 월별 상품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제외하면 2025년 3월에 기록된 9억 7천만 달러보다 더 큰 월별 무역 흑자를 찾으려면 2011년 4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게다가 2025년 3월 수출액은 75억 9천만 달러로 순전히 달러 기준으로만 보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부이코노미스트 셰넌 니콜은 뉴질랜드 달러 약세와 뉴질랜드 주요 원자재의 국제 가격 강세가 명목 수출액을 증가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기와 유제품, 특히 버터 가격은 공급 약세 속에서도 수요가 견조한 덕분에 상승세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승에 크게 기여한 품목은 분유, 버터, 치즈로 5억 9,600만 달러, 35% 증가했고 육류 및 식용 내장은 2억 8,600만 달러, 34% 증가했으며 과일은 2억 7,100만 달러, 74% 증가했고 기계 및 장비는 9,300만 달러로 50%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을 살펴보면 2024년 3월 대비 중국으로의 수출이 3억 7,100만 달러, 23% 증가했고 EU로의 수출은 2억 2,300만 달러로 51% 증가했으며 미국으로의 수출은 1억 7,600만 달러로 22% 증가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가뭄 피해 농가에 농촌 지원금을 확대하며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4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정부 북섬과 남섬 북부 지역에 심각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 지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크 패터슨 농촌 커뮤니티 장관과 루이스 업스텐 사회개발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피해 농가가 각 지역의 농촌 지원 신탁과 상담하여 이용 가능한 지원을 확인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농촌이 주된 소득원이며 가뭄으로 인해 필수 생계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 금액은 구직수당 수준과 동일하며 수입이나 비농업 자산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2025년 4월 28일부터 10월 28일까지이며 주요 지원 대상 지역은 와이카토, 타우포, 뉴플리머스, 넬슨, 테스먼 등입니다. 루이스 업스턴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뭄으로 수입이 급감한 농가를 돕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마크 패터슨 장관은 가뭄의 여파가 겨울철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농민들이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뭄의 장기적인 피해에 대비하고 농촌 지역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퀸스타운 등 관광지 호텔 요금이 상승하며 오클랜드, 웰링턴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에 86% 수준까지 회복되면서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호텔 객실 요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호텔 데이터 뉴질랜드에 따르면 퀸스타운의 객실 요금은 3월 말 기준 연간 평균 6.5% 상승해 1박 평균 23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에서는 5%, 로토루아는 3%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오클랜드와 웰링턴에서는 객실 요금이 각각 1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의 디렉터 데릭 앤더슨은 지역별 하락 요인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클랜드의 경우 신규 호텔 공급이 늘어난 반면 대형 이벤트 유치 부족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2026년 개장을 앞둔 뉴질랜드 국제 컨벤션 센터가 약 3만 3천 명의 신규 해외 방문객 유치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10만 1천 박의 추가 숙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웰링턴은 정부 지출 축소의 여파로 수요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앤더슨은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뉴질랜드 경제 전반 회복과 함께 수요도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또한 기준금리 인하로 투자자들의 호텔 매입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으며 최근 오클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해외 투자자에게 매각된 사례는 뉴질랜드 호텔 시장의 정기적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 부분적으로 구름이 낀 날씨에 간헐적으로 비가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박다은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The boys wants the girl.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JMP 러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소리로 만나는 신앙체험 수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소리로 만나는 신앙체험 수기. 어린 시절 나는 하느님 말씀에 촉촉하게 젖어드는 풀꽃이었다. 이슬처럼 맑은 성가가 좋아서 한겨울에 떨면서도 한 시간 걸려 미사를 드리러 갔고 예수님 성모님께 드리는 노래를 방울새처럼 불렀다. 교중 미사에서 내가 우리 교황을 위하여 라고 선창하면 교우들은 기구하나이다 라고 합창했다. 교대를 다니던 시절엔 어쿠스틱 기타에 푹 빠졌다. 해화동 가톨릭 학생회관에서 기타 강습을 받아 기타 코러스의 창단 멤버가 되었고 콘서트와 위문 공연도 다녔다. 머리 긴 채로 명동 나갔죠. 내 머리가 때는 1970년대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생들 시위가 거세져 긴급 조치가 내려지고 집회가 금지되던 시기다. 기타 코러스 공연을 앞두고 벽에 붙어둔 포스터가 찢겼다. 형, 어떡해요?
우리 공연 못하는 거예요?
하,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시대가 이러니.
허가! 허가 받았습니다.
정말요? 어떡해요?
경찰서마다 찾아가서 좀 봐달라고 했어요. 대학생들 순수 음악 공연이다. 이거 집회 아니다. 몇 달을 준비한 건데 좀 하게 해달라고요.
내겐 그가 구세주 같았다. 가톨릭 학생회관 청소년 지도국에 새로 부임한 간사 베드로였다. 나는 베드로를 흠모했고 우린 결혼을 약속했다. 나보다 11살이나 많은 그는 형편이 어려운 집 장남이었다. 엄마와 세 오빠는 고생길이 훤하다며 결혼을 반대했지만 우린 헤어질 수 없었다. 베드로는 불광동 성당에서, 나는 청량리 성당에서 매일 새벽 미사에 나가 간절히 빌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마침내 우린 결혼을 허락받았다. 결혼은 꿈처럼 잠깐 행복할 뿐. 아홉 식구 대가족이 일으키는 비바람에 맏며느리인 나는 이리저리 치였고 쌀독은 곧잘 비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나는 집안에서든 밖에서든 피로를 풀 틈바구니가 없었다. 사람은 사랑만 먹고 살 수 없다는 걸 그때 알았다. 쩍쩍 갈라지는 메마른 영혼에 단비는 내리지 않았다. 영혼이 비옥해진 건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서다.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감옥살이가 끝을 알 수 없고 거리두기가 강하게 시행되던 때 나는 홀로 전국 성지순례의 깃발을 들었다. 해에 벌어진 삶의 치맛자락을 홀쳐매고 2021년 4월부터 서울대교구 명동 대성당을 시작으로 서울순례 도보 코스를 완주했다. 이어 경기도 의정부, 인천, 수원교구 등으로 순례 거리를 넓혀가면서 신앙 선조를 만났다.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배교하지 않고 칼 아래 쓰러지면서도 오직 한 분, 주님을 향했던 신앙 선조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난 세월 소중한 게 무엇인지 모르고 허투루 보냈다는 고백이 터져나오며 흙탕물이 가라앉는 듯한 신비를 느꼈다. 경기도 양평의 양근성지의 순례자 미사 때였다. 신부님 강론 말씀을 듣는 순간 난 숨을 쉴 수 없었다.
여러분, 침대는 누워서 잠을 자는 편안한 곳이기만 할까요? 침대는 어느 순간 우리를 화장터로 끌고 갈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봉인됐던 아픔이 툭 터지며 철제 침대 삐거덕대는 소리가 요란하게 귓전을 울려댄다. 25년 전 두 침대 사이에서 오가던 말이다.
아버지, 왜요? 밥 달라고요? 아이 참, 좀 전에 잡섰잖아요. 아버지, 다 잡서서 애미가 쟁반 들고 나갔잖아요. 나는 이제 밥 먹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호랑이 눈을 치켜뜬 채 아들 종아리에 회초리 치듯 침대 난간을 때린다.
아니라고요? 밥 안 먹었다고요? 아버지, 정말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제발 좀요.
아버지와 똑같이 침대 신세인 아들은 눈물에 밥을 말아먹는다. 밥 안 먹었다. 빨리 밥 달라. 점점 빠르고 강한 알렉으로 트레몰로로 휘몰아치는 침상 언어를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들었다. 두 남자를 간병하는 나를 볼 때마다 혀를 끌끌 차며 안쓰러워했다. 남편은 경제적으로 힘든 형편에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더니 부도가 났다. 그는 충격을 받아 뇌출혈로 쓰러져 혼수 상태에 빠졌다. 남편 병수발은 물론 내 인감을 몰래 빼내 빌린 빚까지 고스란히 내 몫이 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 큰아들과 중학교 2학년 작은아들은 엄마가 쪽쪽 말라가는 걸 볼 수 없다며 교대로 아버지를 지켰다. 아들이 학교에 가느라 병원 화장실에서 교복으로 갈아입는 동안 나는 서럽게 핀 붉은 철쭉 옆에서 숨죽여 울었다. 남편 간병하는 와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소형 아파트로는 모자라 내 월급에서 상당 부분을 압류당했다. 단칸방 월세로 옮겼고 병원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자존심을 버리고 친척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은 어느새 눈덩이처럼 이자가 붙었다.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이혼도 생각했지만 커가는 자식이 눈에 밟혔다. 이혼하고 혼자 된 남편이 만약 세상을 등진다면 어떡하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마음속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널 위하여 나를 주리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분께 매달렸지만 더 큰 고통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이 쓰러진 이듬해 가을날, 이번엔 시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아무래도 우리가 아버지 모셔와야겠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장남이라도 그렇지 당신도 꼼짝없이 누워있는 처지에 누굴 어떻게 모신다는 거야?
알아요. 아버지가 오셔도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다들 저렇게 모시지 못하겠다고 하니 그동안 나도 먹고 사는 핑계로 아버지한테 효도 한 번 못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아, 어쩌겠는가.
병원에서 철제 침대 두 개를 대여해서 단칸방 양쪽 벽에 붙박이로 설치했다. 침대 사이 비좁은 공간을 오가며 아기가 된 두 남자의 엄마 노릇을 했던 때가 내 삶에서 가장 고통스런 시간이었다. 낮엔 하루살이처럼 날아드는 원망과 체념을 삼켰고 밤엔 마루끝 골방에서 옷가지랑 뒤엉켜 고단한 잠을 잤다. 수시로 두 남자의 대소변 기저귀를 갈고 오물이 묻은 옷을 빨고 식사를 챙기느라 24시간이 모자랐다. 햇빛이 그리웠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길에서 세 번이나 넘어지신 주님을 기억했다. 세 번 모두 다시 일어나신 것도 주님처럼 나도 어떻게든 일어나서 두 분을 살려야 했지만 시아버지는 기어이 하얀 혼니부를 쓰고 떠나가셨다. 남편은 통곡했다. 두 개의 침상을 오가던 말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았다. 그 후 남편은 열심히 재활운동을 했고 지팡이에 의지해 조금씩 걸었다. 문을 닫는 분도 다시 여는 분도 결국 주님이심을 느끼며 나도 숨 좀 돌리던 즈음 큰 비 내린 날에 일이 터졌다.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토록 얘기했건만 남편이 기어이 외출한 것이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아파트 출입구 계단을 내려서다 빗물에 미끄러졌다. 물 웅덩이 속을 구르고 넘어졌다.
여기 골반이랑 허벅지를 이어주는 부분 있죠?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아, 환자분은 오랫동안 누워계셔서 뼈가 약하고 근육이 없어서 더 쉽게 부러졌을 거예요.
수술하면 괜찮을까요?
아, 일단 해봐야 알겠지만 걸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약해진 상태여서. 아이고 선생님, 저 꼭 좀 걷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 지금까지 제 간병했는데 그 짓을 또 하게 할 순 없습니다.
남편은 걷기는커녕 몸을 일으킬 수도 없게 되었다. 그렇게 두 번째 간병이 시작되었다. 그 사이 나는 학교장이 되어 업무와 책임감이 막중했지만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와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낮 동안 잠을 실컷 자둔 남편이 새벽까지 TV를 보고 간식을 찾으며 나의 밤잠을 앗아간 것이다. 학교에서 일하던 중에도 수시로 남편에게서 급하다며 전화가 왔다. 부랴부랴 집에 오면 방바닥을 기는 남편 옆엔 소변통이 넘어져 뒹굴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간식 나부랭이는 여기저기 널브러지고 책과 필기구 등이 소변에 젖어 있었다. 마치 피난민 구호소 같았다. 진저리 나는 고통 속에서 점차 한계를 느꼈다. 위급한 상황엔 기도가 구급차처럼 달려오곤 한다. 예수 마리아 요셉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힘을 내게 도와주소서. 다급할 때 하는 기도인데 주님은 언제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때맞춰 장기 요양제도와 시설 입소라는 해결책이 생겼겠는가? 남편은 장애 등급을 받고 요양원에 입소했다. 처음엔 자신을 버리는 거냐며 강하게 거부했지만 요양원의 장점을 이해한 후로 순순히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42회 동안 헌신했던 교단에서 내려왔다. 퇴직기념 여행을 떠났다. 동해의 파도를 벗삼아 해파란 길을 홀로 걸으며 아픈 남편과 함께할 삶을 궁리했다. 가장인 내가 아파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산에 오르고 근력 운동을 했다. 기타 치며 노래 부르는 재능을 발휘해 성당 어르신대학에서 강의와 레크레이션을 했고 구치소와 복지관, 병원을 찾아 노래 봉사도 했다. 또 가톨릭 성지를 홀로 순례했다. 전국 15개 교구에 있는 167개 성지를 찾았다. 강화 갑곶 순교 성지에선 감당할 수 없게 무거운 십자가는 주어지지 않음을 깨달았고 남한산성 순교 성지에서 빙판길을 내려올 땐 삶의 내리막에서도 기도와 신앙의 아이젠을 장착해야 하는 걸 알았다. 과 묵상을 하다 보면 잠겨있던 눈이 뜨이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온다. 어느 날은 피투성이로 고통에 몸부림치는 남편이 보였다. 지금껏 나는 남편의 상처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나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버거워 남편의 곤혹과 고뇌는 외면했다. 남편 때문에 이 고통을 겪는다고만 생각했고 나랑 자식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이 미웠다.
끌어안아라. 보듬어라. 원점으로 돌아가라.
남편을 다시 보았다. 인생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오랫동안 병을 앓으며 한탄하는 그가 보였다. 미안함과 동시에 측은함이 밀려들며 사랑했던 시절의 연정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전국으로 신앙 선조의 묘소를 참배하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동안 겨자씨만한 누룩을 주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신 걸까? 남편이 원하는 대로 집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게 해주리라 다짐했다. 인생의 마지막 열차를 탄 남편을 위해 내 모든 걸 바치고 싶었다. 남편이 들어올 자리가 없도록 꽉 차있던 내 마음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취미와 봉사활동 전부를 단수단전하듯 끊어냈다. 소장하던 책과 앨범, 옷가지와 살림살이를 버렸다. 엄마가 쓰러질까봐 아버지 모셔오는 걸 반대하던 두 아들도 나중엔 집을 고치는 데 힘을 보태주었다. 11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 새로 단장한 집에서 보고팠던 사람들을 만난 남편은 천국의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다. 침대 곁엔 자비의 예수님이 팔 벌려주시고 성모님은 두 손 모아 미소로 반겨주신다.
여보, 우리 집이 꼭 작은 공소 같아. 마음이 너무 편안해. 고마워요.
여보, 이따 애들 온대. 참네, 그렇게 좋으셔? 당신 얼굴이 꼭 빨간 풍선이네.
남편과 말벗하다 보면 방안 가득 웃음꽃이 핀다.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은 이토록 은총을 베푸시는 걸까?
여보, 나 기저귀 갈아줘요. 아이고, 갑갑해 죽겠네.
내가 조금만 늦장을 부리면 남편은 그새 못 참고 된장종지 한가득 대변을 퍼질러 놓는다. 내가 닦아드릴게. 당신은 못 말리는 똥싸개야.
아휴, 너무 많이 먹었나 봐. 그러게 대충 좀 하지. 왜 번번이 죽을 그렇게 맛있게 해주는 거야? 응?
어린 시절 풀꽃 같던 기도는 수차례 강산이 바뀌는 동안에도 꺾이지 않았다. 일흔과 여든을 넘겨 찾아온 단 하나의 노을빛 사랑은 남편과 나의 찬연했던 열정은 아직 쓰러지지 않았다.
만나는 신앙 체험 수기. 언제부터인가 내 소개를 이렇게 한다. 유방암, 폐전이 4기, 5년차 암 환자입니다. 오늘도 살게 해주신 하느님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뭐 3명 중 1명꼴로 암진단을 받는다고도 하고 치료약도 좋아졌다고 하니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하면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병원 치료가 마무리될 무렵 유방암이 폐로 전이되었다. 처음 진단 때보다 더 큰 두려움이 덮쳤다. 죽음이 코앞에 와 있었다. 의사 선생님은 매번 강조한다.
4기 암 환자의 항암제는 치료가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 유지를 위한 조치인 셈이죠. 너무 실망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젠장. 희망을 품지 않으려 애쓰면서 항암한 지 4년 9개월째다. 내가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는 단순하다. 성모님, 아이들 잘 키워주세요. 애들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남편이 세장가 가면 다른 여자가 구질구질한 내 살림살이를 보고 흉볼까봐 살림을 몽땅 갖다 버렸다. 통장, 사진, 일기장, 인간관계 등 내 흔적을 지웠다. 암 환자가 된 게 마치 인생 실패자로 낙인 찍힌 기분이 들어 가족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예 경기도에서 충청도로 이사했다. 도망이었다. 바람처럼 사라지고 싶었다. 교우, 15년 넘게 나를 움츠러들게 한 단어다. 나 혼자 두 아이 첫 영성체를 받게 했고 주일엔 셋이서 성당에 가고 남편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곤 했다. 남편은 내 고해성사의 주연이었으며 가장 미운 이웃이자 가장 사랑해야 할 원수였다. 남편은 가장의 책임감이 강하고 돈을 벌어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 불안이 높아 믿을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러니 신의 존재를 쉽게 믿긴 어려웠으리라. 암 진단을 받은 후에 조당 상태로 죽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어 관면 혼배라도 받으려 했지만 남편의 협조를 받는 게 쉽지 않았다. 그 쉽지 않은 여정을 펼쳐보려 한다. 나는 항암 주사를 맞고 온 일주일은 꼼짝 못하고 끙끙 앓다가 겨우 운전할 기운만 생기면 성지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신앙심이 깊어서도 아니고 순교자 정신을 본받고자 하는 건 더더욱 아니었다. 나에게 하느님은 두렵고 벌 주시는 구약의 하느님이었다. 무서운 내 아버지 같은. 다만 성지를 가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기에 이 상태로 죽으면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으니 전대사라도 챙겨둬야 할 것 같아 성지에 갔다. 순교자 무덤 앞에 주저앉아 울다 오는 게 전부였다. 그럴 때면 나 19살에 암으로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났다. 학교 다니면서 엄마 대소변 받아내며 병간호하고 엄마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 지켜봤는데 이제는 내 자식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까? 코앞에 다가온 죽음을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 묻고 싶었다. 집 근처에서부터 4시간 걸리는 먼 곳까지 닥치는 대로 다녔다. 하느님께서 나를 길에서 죽게 하시지는 않겠지. 성지까지만 가자. 집까지만 가자. 내 나름대로 두려움을 견디는 방법이었나 보다. 그렇게 혼자서 성지를 찾아다닌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남편이 나의 행적을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어느 성지에 다녀왔어? 가서 뭐 하는 거야?
그러더니 주일이나 공휴일에는 자신이 성지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번 주에 가기로 한데 말이야. 찾아보니까 근처에 두부집 있대. 당신도 먹을 만한 메뉴가 좀 있어.
혼자 다니던 성지 순례길에 남편과 아들이 동행하기 시작했다. 아들과 내가 성전에서 미사드릴 때 남편은 혼자 주차장에서 기다렸다. 어느 날은 미사 중에 문득 뒤돌아보니 성당 맨 뒷자리에 남편이 앉아있었다. 십자가의 길이나 묵주기도의 길을 걸을 때 남편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예수님 옆에는 누구야?
혼자 다닐 때는 간절한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남편이 옆에서 자꾸 이것저것 물으니 순례를 온 건지 소풍을 온 건지 귀찮을 때도 있었다. 교리 시간에 배웠다면서 대신 대답하는 아들이 고마웠다. 그렇게 함께 성지를 다니던 어느 날 본당 주보에 예비자 교리반 모집 공고가 떴다. 나는 남편이 볼 수 있도록 주보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며칠 남편의 동태를 살폈다. 말없이 기다리기만 했던 보름이 지났다.
이거 신청이 언제까지야? 퇴근하고 갈 수는 있겠네.
벅차도록 기뻤지만 마음을 숨겼다. 행여나 부부싸움하면 남편이 안 한다고 할까봐 눈치를 보고 비위도 맞췄다. 세례를 받으려면 주변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내 기도만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 본당 자매님들, 형제님들, 특히 어르신들께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 이번 예비자 교리반에 남자가 딱 한 명인데 우리 남편이에요. 세례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하느님께 간청했다. 하느님, 제가 살아서 남편 세례식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발로 걸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은 결석 한 번 없이 교리에 참석했고 세례를 받았다. 신부님께서도 남편을 어찌나 칭찬하시든지 왜 세례를 받으려는지 물었을 때 남편의 대답이 기억에 남는다고 전해주셨다.
아들 미카엘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학생 미사와 교리에 참석하는 걸 봤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신앙심으로 고통을 극복하는 걸 보았습니다.
남편은 또 이렇게 말하며 나를 울렸다.
내가 세례를 받으면 당신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았거든.
내가 68번 항암주사를 맞는 동안 남편이 병원에 같이 가준 건 10번도 채 되지 않았다. 늘 거래처와 약속이 우선이었다. 병원 같이 가는 것보다 돈 벌어다 주는 게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남편이 달라졌다. 여보, 상의할 게 있어. 나 성모 꽃마을에 들어가고 싶어요. 청주에 있는 암환자 치유센터인데 거기 가면 당신이 집안일을 해야 해.
걱정하지 마. 집 걱정은 말고 당신은 건강이나 챙겨.
그날부터 아이 학교 보내고 식사 챙기기 등 집안 살림은 모두 그의 차지가 되었다. 저녁에 남편에게 전화하면 남편은
여보, 나 성당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 평일미사. 애 학원 다녀와서 밥 먹을 수 있게 식탁에 차려놨어.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집에 돌아오는 날엔 남편과 하느님 이야기를 서너 시간씩 한다. 우리 부부는 정답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아니었다. 싸울 때나 긴 대화를 하곤 했다. 하느님 이야기를 하는 남편의 눈빛은 초롱초롱 빛나며 때론 울먹이기도 한다. 같이 산 지 20년이 넘었건만 이렇게 해맑고 순수한 모습은 새롭다. 자신만 믿고 살던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어린 양이 되어간다. 나도 이렇게 기쁜데 하느님 보시기엔 어떨까? 운전 중 끼어드는 차 때문에 놀란 적이 있었다. 다른 때 같으면 욱하고 성질내던 남편이 차분한 말투로 말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아들과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마주보았다. 전에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언급조차 꺼리던 남편이 투병하는 나를 지켜보면서 연령봉사회에 관심 갖기 시작했다. 세례받기 전부터 연령회 활동을 하고 싶다면서 연령회장님께 대부님이 되어주십사고 청했다. 본당에서 선종안내 문자가 오면 이틀은 아예 출근도 안 한다. 새벽 일찍 장례식장으로 가 밤늦게까지 연도하고 장지까지 간다. 평소 장이차만 봐도 오늘 더럽게 재수없네 육두 문자를 날리던 사람이 장례식장에서 운구를 한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인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인 자비를 베푸소서.
어느 날 아침에는 남편이 성인 호칭 기도 성가를 크게 틀어놓았다.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성인들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며 강조하자 막 잠에서 깬 아들이 방에서 나오며 하는 말.
아니 아침부터 누가 와요? 씻지도 않고 속옷 차림에 누가 오는 거 싫은데. 아빠.
하루는 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나 죽으면 100일 위령미사 봉헌해줘. 돈 아끼지 말고.
30일이면 돼?
어? 좀 더 쓰지. 그 정도로 되겠어?
내가 정성껏 기도한 영혼들이 모두 천국에 가셨거든. 그 영혼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산들이 밀려나고 언덕이 무너져도 나의 사랑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 힘이 나.
하느님께서 남편의 입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싶기도 하고 남편이 나에게 하는 뜨거운 사랑 고백 같아 마음이 벅차오른다. 하느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군요. 나는 종종 남편에게 말한다. 당신은 신앙의 신비야. 세례성사의 은총이 크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엄청날 줄이야.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렸으면 성령님이 나한테 오셔야지 어찌 엉뚱하게 신랑에게 가셨을까. 성지를 다니며 내가 성모 엄마에게 간청했던 그 기도. 내가 세상에서 사라져도 남편과 아이들이 잘 살게 해주세요. 성모님께선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남편을 굳건한 신앙으로 무장시켜 아이들을 잘 돌봐줄 것 같으니 말이다. 하느님께선 비록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지금도 남편은 연령의 봉사를 하고 있다. 이제 남편을 통해 많은 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아픈 아내 대신 살림하는 남편을 위해 본당 교우들이 김치나 빗반찬을 챙겨주시기도 한다. 나는 그 양식으로 그 기도밥으로 살아가고 있다. 암에 걸린 인생 실패자라며 도망쳤던 나를 하느님께서는 남편을 통해 끌어올려 주셨다. 그리고 지난 11월 죽을 때까지 항암 주사를 맞아야 생명을 유지한다던 주치의로부터 새로운 진단을 받았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환자분 몸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 항암주사는 맞지 않으셔도 돼요.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자기 암 환자의 영혼과 육신을 고치시고 성가정을 세우시고 하느님이 참 많은 일을 하신다.
희망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 한상유통과 H마트 내추럴 히어링 JL 파트너스 이정규 회계사 JP 에듀케이션 JMP 러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4월 21일 부활절 월요일 향년 88세로 선종하셨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특정 장애물을 제거해야 우크라이나와 대화가 성사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2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제안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가 오는 26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앞 광장에서 엄수됩니다. 22일 바티칸 뉴스와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청은 선종한 교황의 장례 미사가 26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 오후 5시 성 베드로 광장에서 조반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단 단장이 집전하는 가운데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기경단은 교황 선종 후 처음으로 이날 회의를 소집해 장례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회복 중이던 교황은 전날 뇌졸중과 이에 따른 심부전증으로 선종했습니다. 현재 바티칸 대 교황의 거처인 산타마르타 집에 안치된 교황의 관은 오는 23일 오전 9시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운구됩니다. 운구의식은 교황청 국무처장인 케빈 페렐 추기경이 집전합니다. 운구 행렬은 산타마르타 광장과 성 베드로 광장 등을 거쳐 대성당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후 장례 미사일까지 교황의 관은 대중에 공개됩니다. 이 기간 일반 신자도 성 베드로 대성당을 방문해 교황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할 수 있습니다. 장례 미사에는 전 세계 총대주교, 추기경, 대주교, 주교 등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해외 주요 정상도 참석합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장례 미사에 이용훈 주교, 염수정 추기경, 임민균 신부가 참가한다고 22일 발표했습니다. 장례식 후 교황의 관은 로마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 안장됩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5년 4월 21일 부활절 월요일 바티칸 산타 마르타 관저에서 향년 88세로 선종하셨습니다. 사인은 뇌졸중과 심장마비로 밝혀졌습니다. 뉴질랜드 가톨릭 신자들은 교황의 선종 소식에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2023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가톨릭교는 단일 교파 중에서는 뉴질랜드 최대 종교단체이며 신자 수는 50만 명이 넘습니다. 오클랜드 교구장 스티브 로우 주교는 교황을 하느님의 사람으로 회상하며 그의 리더십은 경청과 대화 그리고 분별력 있는 교회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추기경 존 듀는 로마로 향해 교황의 장례식과 차기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국기를 조기로 개양해 애도를 표하고 있으며 수요일 오후 5시에 깃발이 다시 원래대로 개양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2013년 설출된 최초의 예수회 출신 교황이자 아르헨티나 출신 교황으로 가난한 이들, 기후변화 대응, 종교 간 대화, 소외된 이들에 대한 지지를 통해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런던 서쪽 윈저성에서 영국 국왕 찰스 3세와 비공식 면담을 가졌습니다. 총리는 일요일 영국에 도착해 1년의 외교 일정을 진행 중이며 이후 터키로 이동해 안작데이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럭슨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무역과 안보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뉴질랜드는 자유무역에 강력한 지지국이며 영국과의 협력을 통해 규칙 기반 무역 체제를 강화하기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기준 뉴질랜드의 대영국 수출은 20% 이상 증가했으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RNG는 이번 회담이 구체적인 무역 협정보다는 기존 경제 관계 심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방위 및 안보 파트너십 재확인의 의미도 큽니다. 정부는 최근 15년간의 국방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4년간 120억 달러를 투입하고 국방비를 GDP의 2%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군 지원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으며 뉴질랜드군 NZDF는 3년간 5만 3천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군인을 훈련시킨 바 있습니다. 오클랜드 시장 웨인 브라운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한 혐의로 150달러의 벌금과 20점의 감점 처분을 받았습니다. 브라운 시장은 지난 4월 초 오클랜드시 교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었으며 브라운 시장은 화면을 켜고 오클랜드 교통 공무원들에게 질문을 하는 모습이 방송되었습니다. 화요일 경찰은 브라운 시장이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한 이유로 벌금과 감점 처분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브라운 시장은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대변인은 앞서 브라운 시장이 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석했으며 주로 자택에서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변인은 회의의 중요성을 인식한 브라운 시장은 회의 중 일부를 운전 중에도 손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들었으며 카메라를 켠 것은 회의 중 발언할 때 표준적인 절차였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교민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뉴질랜드 한의사 옆에 NZAOM이 여러분의 건강한 뉴질랜드 생활을 응원합니다. 믿을 수 있는 한의사, 뉴질랜드 한의사 협회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엔젤 퍼스트 당 대표 윈스턴 피터스 의원이 여성과 남성의 법적 정의를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규정하는 새로운 의원 입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피터스 의원은 이 법안이 전 세계 대다수의 의견과 뉴질랜드의 입장을 일치시키고 이른바 각성한 좌파 이념에 맞서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은 현재 시행 중인 자기 성별 식별 관련 법률을 대처하며 여성을 성인 생물학적 여성, 남성을 성인 생물학적 남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피터스 의원은 이 법안이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여성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최근 영국 대법원이 여성을 생물학적 여성으로 정의한 판결을 언급하며 이를 지지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큰 반향을 일으키며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한편 RNG와의 긴장감 있는 인터뷰에서 피터스 의원은 진행자가 편향적이며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공영방송이 한쪽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 힙킨스 노동당 대표는 이 법안을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오클랜드 긴급관리국 AM은 부활절 연휴 동안 도심을 강타한 폭우에 대한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에 대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신속히 대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말 동안 폭우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마운트 로스킬과 샌드링엄 등 취약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부 시민들과 오클랜드 시의원은 가장 심각한 폭풍우가 지나간 이후에야 긴급 알림이 전송됐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AM 국장 애덤 맥스는 금요일 밤에는 위험 수준이 낮은 주의보만 발령되었고 토요일 오후 상황이 악화되자 모바일 긴급경보를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토양이 이미 포화 상태였고 도로에 차량이 많아 위험도가 높아진 시점에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M은 긴급 대피소를 열어 10가구의 임시 숙소를 제공했고 자원봉사팀은 정전 피해 지역에서 문을 두드리며 복지 점검과 안부 확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정전 복구는 벡터가 주도하고 있으며 AM도 일부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오클랜드 카운슬 건축 점검팀은 침수 피해가 신고된 16채 건물에 대한 현장 점검을 완료했으며 추가로 50여 채는 이번 주 중 점검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비상상황 경보 기준에 해당하는 붉은색 또는 노란색 위험 판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클랜드의 홍수 위험 지역인 웨슬리 거주자들은 부활절 금요일에 발생한 폭풍 전에 당국으로부터 적절한 경고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폭풍으로 인해 도로와 차고가 침수되고 정전이 발생했으며 일부 주민은 차량에 갇히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중심 지역에는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지만 매트 서비스는 자정이 지나서야 노란색 뇌우주의보를 발령했고 오클랜드 비상관리국 AM은 새벽 12시 42분경에야 첫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는 많은 주민들에게 너무나 늦은 조치였습니다. 2023년 홍수로 집에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은 당국의 늦은 대응과 부족한 소통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기고 모래주머니를 쌓는 등 스스로 긴급 대응에 나서야 했습니다. 커뮤니티 단체인 엑소 오브 로스킬 카인드니스트 트러스트는 오클리 크릭 지역의 막힌 배수구와 반복되는 침수 문제를 계속해서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 시의회는 오클리 크리크에서 복구 및 유지 관리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주민들은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AM은 자신들의 역할이 맷 서비스로부터 받은 경고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밝혀 사전 대응 체계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가뭄 피해 농가의 농촌 지역금을 확대하며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4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정부는 북섬과 남섬 북부 지역에 심각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 지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크 패터슨 농촌 커뮤니티 장관과 루이스 업스턴 사회개발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피해 농가가 각 지역의 농촌 지원 신탁과 상담하여 이용 가능한 지원을 확인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농장이 주된 소득원이며 가뭄으로 인해 필수 생계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 금액은 구직수당 수준과 동일하며 수입이나 비농업 자산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2025년 4월 28일부터 10월 28일까지이며 주요 지원 대상 지역은 와이카토, 타우포, 뉴플리먼스, 넬슨, 테스먼 등입니다. 루이즈 옵스턴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뭄으로 수입이 급감한 농가를 돕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마크 패터슨 장관은 가뭄의 여파가 겨울철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농민들이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뭄의 장기적인 피해에 대비하고 농촌 지역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뉴질랜드는 2020년 4에서 5월 코로나19로 인한 무역 적자 이후 지난달 가장 큰 월별 상품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제외하면 2025년 3월에 기록된 9억 7천만 달러보다 더 큰 월별 무역 흑자를 찾으려면 2011년 4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게다가 2025년 3월 수출액은 75억 9천만 달러로 순전히 달러 기준으로만 보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무디스 애널리스트의 브이코노미스트 셰넌 니콜은 뉴질랜드 달러 약세와 뉴질랜드 주요 원자재의 국제 가격 강세가 명목 수출액을 증가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기와 유제품, 특히 버터 가격은 공급 약세 속에서도 수요가 견조한 덕분에 상승세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승에 크게 기여한 품목은 분유, 버터, 치즈로 5억 9,600만 달러로 35% 증가했고 육류 및 식용 내장은 2억 8,600만 달러로 34% 증가했으며 과일은 2억 7,100만 달러로 74% 증가했고 기계 및 장비는 9,300만 달러로 50%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을 살펴보면 2024년 3월 대비 중국으로의 수출이 3억 7,100만 달러 23% 증가했고 EU로의 수출은 2억 2,300만 달러로 51% 증가했으며 미국으로의 수출은 1억 7,600만 달러로 22% 증가했습니다. 해외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의 86% 수준까지 회복되면서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호텔 객실 요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호텔 데이터 뉴질랜드에 따르면 퀸스타운의 객실 요금은 3월 말 기준 연간 평균 6.5% 상승해 1박 평균 23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에서는 5%, 로토루아는 3%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오클랜드와 웰링턴에서는 객실 요금이 각각 1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의 디렉터 데릭 앤더슨은 지역별 하락 요인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클랜드의 경우 신규 호텔 공급이 늘어난 반면 대형 이벤트 유치 부족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2026년 개장을 앞둔 뉴질랜드 국제 컨벤션 센터 약 3만 3천 명의 신규 해외 방문객 유치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10만 1천 박의 추가 숙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웰링턴은 정부 지출 축소의 여파로 수요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앤더슨은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뉴질랜드 경제 전반 회복과 함께 수요도 반등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기준금리 인하로 투자자들의 호텔 매입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으며 최근 오클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해외 투자자에게 매각된 사례는 뉴질랜드 호텔 시장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안 들려요.
국제뉴스입니다. 브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양자 대회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크레믈린궁은 우크라이나가 특정 장애물을 제거해야 이러한 접촉이 성사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스 리아노보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니스코프 크레믈린궁 대변인은 20일 현재 시간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의지가 있고 개방적이라면 그러한 소통을 위한 장애물을 법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일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애물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브라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협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지정한 것이 협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협상 준비 중인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은 전날 우크라이나와 양자 형식으로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30일간 민간 시설 공격을 중단하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제안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됐다고 거듭 주장해왔다며 이번 발언은 이를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20일 현지 시간 초고율 관세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미중 간에 새로운 무역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모색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이비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 알리길 원한 내용이라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계 1위 경제대국이 상대에게 100% 넘는 관세를 부과하며 우리를 키우고 있지만 트럼프 집권 1기 때 도출한 1단계 무역 합의처럼 갈등을 봉합하는 새 합의가 모색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다만 미중 간 무역 협상과 관련한 가시적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리비 대변인은 이날 상세한 미중 간 소통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스콧 메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JP 모건이 비공개로 주최한 투자자 행사에서 관세로 인한 중국과의 교착 상태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상황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브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2일 글로벌 산업 질서 변화로 한국의 상품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제안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날 국제사랑제에서 열린 국제미래산업포럼 발족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포럼은 국제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고자 만든 포럼입니다. 최 회장은 공급망 분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을 달라진 글로벌 산업형 환경으로 거론하면서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30년 만에 우리의 수출액을 5.5배에 느는 등 성장의 밑거름이 됐지만 상품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은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러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와 패권국들의 압박 속에서 일본 등과 파트너십을 통한 경제 권역의 규모 확대를 아이디어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현재로서는 유럽, 연합, EU 모델 형태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시장 간 장벽을 걷어낸 경제 공동체 형태로 병합할 수 있다면 이것을 아시안의 다른 국가로 더 늘려갈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G,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53원 01전, 한국에서 보낼 때 861원 54전, 한국에서 받을 때 844원 48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 부분적으로 구름이 낀 날씨에 간헐적으로 비가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박다은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누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 한상유통과 H마트 내추럴 히어링 JL 파트너스 이정교 회계사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JMP러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할 게시판입니다. 디지털 시니어스를 위한 1대1 무료 지원 그린 하이탄입니다. 디지털 시니어 코치는 온라인으로 친구 연결, 사진 보내기, 청구서 지불, 온라인 쇼핑, 이메일 관리, 스마트폰 사용 등의 일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매월 세 번째 화요일에 있습니다.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12 그린라이트 로드 오클랜드에서 있습니다. 65세 이상 무료이며 예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니어스 무료 1대1 지원 황가락 파라오와 안내입니다. 매월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황가 파라오와 라이브러리 구 메인스트리트 스탠 모아베이 황가 파라오에 있으며 65세 이상 무료이며 예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니어스 무료 1대1 지원 이스트코스트 베이스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이스트코스트 베이 라이브러리 8 뷰트 로드 브라운스 베이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시니어스 무료 1대1 지원 타카포나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타카포나 라이브러리 더 스트레인드 타카포나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시니어스 무료 1대1 지원 버케네드 안내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에서 2시까지 버켄헤드 라이브러리 코너 로인 로드 버켄헤드 로드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시니어스 1대1 지원 그랜필드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그랜필드 라이브러리 90 벤틀리 에버뉴 그랜필드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프리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